론
여기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오래된 유럽의 오래된 도시나 또 일본의 오래된 도시와는 달리 우리의 오래된 도시들이 옛날과 같은 현대와 그러니까 과거가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거 기껏해 남아있는 게 대문 몇 개 정도 그리고 궁궐 그것도 그 재건을 한 거죠. 그렇게 된 이유 물론 몽골의 침략이나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일제가 그곳에 허물고 자신의 관공서를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흔적 관청이라던가 그런 것을 싸그리 관청 건물이라나 이런 것을 싸그리 없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업무 공간 생활 공간 이만큼 일제가 우리에게 남긴 그늘은 이렇게 큽니다. 이걸 가지고 근대화를 이루었더니 라고 하는 망발하는 것 참 화가 날 일이죠. 자, 라디오 100년 전쟁 오늘도 박헌영 선생님 모시고요. 친일파 특집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박헌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맞죠?
네. 예. 언제나 시당하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인데 그런 예전의 문화유산은 폐사지라던가 산속에 박혀있는 그런 절이라던가 이런 거 빼놓고 몇몇 한적한 곳에 있는 서원들 빼놓고는 그야말로 옛 관청거리라던가 시장거리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쵸? 예, 네. 이것은 뭐 일제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유학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는 1930년대에 네. 일본의 그 미풍양속을 진흥하고 네. 미신을 타파한다. 일종의 농촌 근대화예요. 네. 식민지로서의 농촌 근데 근대화라기보다 이제 뭐 농가 진흥 운동하고 겹치겠죠. 네. 이게 일제 시대 시작된 새마을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 많이 뿌리 뽑힙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많이 뜯어갔죠.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란이죠.
전란.
네, 그 세 번째로 이제 박정희 시대의 급격한 근대화나 도시화 속에서 마구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니면에 있던 전통이라서는 그렇죠. 무형의 끝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미풍양소로 내려온 것을 미신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신도야말로 그런 네. 근대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미신 아니겠습니까?
예, 네. 뭐 우리가 또 뭐 이제 강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네. 신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일본의 전통 그 민속 신앙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문제가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네. 이 신도, 민간 신앙의 신도가 국가 신도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국가 신도로 바뀌어서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천황을 현인 신으로 하는 기괴한 걸로 탈바꿈하는 파시즘 종교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 신앙에서의 신도하고 국가 신도로서는 구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정점이 있는 게 야스쿠니 신사.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만큼 예. 본질에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요. 지난주에 이제 6.25 친일파의 거학 이명세를 다룬다 그랬는데 사실 예. 그거보다는 그 손녀인 현 KBS 이사장인 이인호 씨의 그 궤변을 더 많이 다뤘어요.
말이 궤변이지 그러면 해괴망측한 얘기죠.
그렇죠.
용납이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네네네.
예, 그런 게 감히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인 이명세 본격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명세의 본격적인 친일 행적 직전까지 은행원으로서 주로 이렇게 활동했을 때까지를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도평의원, 민선의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 뭐 친임의 사제 보면 이명세 그 친일 행적이 아니지만,
네.
또 행적 나오는데 잠깐 한번 정리해 보시죠. 뭐 우리 낭낭한 우리
그럴까요?
손,
예. 네. 아, 친일명사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927년 3월 홍성군에서 충청남도 도평의 회원에 당선했으나 이듬해 9월 호서은행에 근무지를 옮기면서 도평의 회원을 사직했다. 1932년 9월 호서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동일은행에 검사역을 지냈다. 같은 해 10월 동일은행이 대주주인 대부업과 부동산 매매 위탁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남창사의 취재역을, 1933년 3월 철원창고 주식회사의 취재역을 맡았다. 1934년 10월 계명구락부 간사를 맡았다. 1936년 윤치호, 조동식 등과 함께 재단법인 조선육영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1939년 8월까지 주식회사 이문당의 취재역을 맡았다. 1937년 12월 주식회사 동문사의 설립과 함께 취재역, 아 취재역이 아니고
취재역.
취재역이군요. 네, 계속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예, 이 대표라는 뜻이군요.
네.
예, 그렇군요. 1940년 5월 대표 취재역에 취임해 1941년 6월까지 직했다. 1940년 11월 조동식 등과 함께 재단법인 학민사를 설립하고 이사에 취임했다. 1941년 4월 이석구가 설립한 보학원의 감사를 맡았다. 1941년 10월 주식회사 동문사가 주식회사 보항사로 변경해 설립된 후 취재역에 취임했다. 어휴, 정말 바쁘게 살았군요, 일제시대 때.
네.
취재역이 뭐예요, 근데?
네,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거 일제시대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뭐게 대표 취재하면 상임이사라고 할까? 대표라고 할까?
대표이사?
예, 뭐 이렇게
사장이군요,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뭐 간단히 정리하면 기업가였어요. 은행업으로 시작해가지고 통역에서, 처음에 통역을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호서은행을 통해서 은행을 해서 이제 돈 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인으로 갔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경, 이른바 유경사업이죠.
네.
예, 그래서 사회활동 두 가지 병행했죠.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이 과정에서 뭐냐면 친일이 겹치게 출현되는 겁니다.
네.
예, 친일 황적이 이 시기와 겹친데 특히 선거의 30년대 중후반 이후에.
네.
근데 점차적으로 기업 활동보다 친일 활동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이 이명세가 친했던 그 근거지가 바로 유교예요.
유교.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체를 얘기하자면 조선유도연합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이 조선유도연합회는 1939년 조선총독부가 유도의 황민화, 그 유교의 황국신민화지요를 위해서 전 조선의 유림들을 동원해서 만든 관변단체예요.
네.
여기에 상임 참사 겸 참사를 지내다가 41년대 상임이사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유도연합회 어버매치는 무술로서 유도가 아니고 유학일 네. 텐데 이걸 좀 자세히 좀 조선
영인의 유도학하고 관계없어요.
네.
예. 예, 이거 좀 워낙 중요해서 좀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유교 친일은 왜 중요하냐면 훗날 박정희 유신 체제 때 충혁 효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어 그런가요?
예예, 예, 그 뿌리가 그렇게 갑니다. 예, 1939년 조선 총독부가 이제 만든 관변 유림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명목으로는 이제 유도 연합이니까 유림들의 단체들을 그저 뭐냐 모은거나 유림들 다 모은 것이겠죠. 근데 실제 회원장이고 유림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년 이상의 제국 신민. 그러니까,으로서 본회의 취재 찬동자를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교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참가해서 회원으로 될 수 있는데,
네.
이 본부는 경화군, 이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예, 두고 도, 부, 군, 도에 지부를 설치한 전국 조직이죠.
네.
주로 이제 향교와 명륜당, 예, 명륜당에서 성류관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에서 이제 주로 행사를 하고 경비는 향교 재산에서 충당했어요. 향교 재산. 그리고 기관지가 있어요. 꼭 알아둬야 될 기관지죠. 1940년에 나온 유도라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이게 43년 제7호까지 간행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친일 유림의 글들은 주로 유도라는 잡지 보면 많이 나오겠죠. 글들이. 예. 근데 이 조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39년도 창립 당시에 임원을 보자면 총재가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예요. 우리가 대야 녹일랑이라고 쓰죠. 오노 로쿠이치로인데 네. 예, 조선 총독 다음이죠.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 총독이 대통령이라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정도예요.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재입니다.
네.
예, 그다음 회장은 경학원 대재학 윤도경 악질 친일파죠.
네.
예. 그다음에 고문은 이 국민정진총동원 조선연맹 우리가 흔히 정동연맹이라 부르는 건데 요즘은 그 뭐라고 할까 그 전시총동원 기구죠.
네. 네.
아주 막강한데 거기 그 총재인 가와시마 요시유키 천도 의지라고 합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전 조선총독부 항무국장이고 중앙협파회 이사장 새끼야 대잡으로 관옥 정삼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일본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있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한 명만 윤도경만 놓고 바지 사장이죠.
네.
예, 실제 일본인들이 따라서 뭡니까 한마디 하면 일본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부시키자는 거겠죠.
네.
그 이 설립 목적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전유림의 경학원을 중심으로
네.
전유림의 단체들을 조직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황도 정신에 입각해서 유괴지능 공자가 아니라 황도 정신에 입각한 유도지능.
그러게요.
이걸 합치면 황도유학이라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 단체를 설립하면서
네.
여기 유교적인 색채로 이끌어간다라는 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념에 따라 기독교를 진흥하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네네.
쉽게 말해요.
네.
두 번째로 역시 본문책에 나옵니다. 국민정신 총동원 아까 그 총재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네.
이와 연계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의 취지에 따라서
네.
충효와 도의의 신념을 널리 고양한다.
네.
자, 이게 충효와 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일반 윤리가 아니라 전시 총동원에 있어서 도의와 충효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네.
전쟁을 위해서 충효하고 도의를 지켜라 이렇게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 한국시민에서 국회 단결시키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나오네.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새로운 질서. 이게 대동아 공룡권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예. 그때는 대동아 공룡권에 말 안 쓰고 39년도에는,
네.
동아 신질서란 말을 많이 썼어요.
신질서.
예, 이게 더 커지면 대동아 공룡권으로 가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신질서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중심이 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얘기인데.
자기 나발이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국가적 목표에 따라서 동양 문화의 진수를 널리 알리고 동양 문화에서 순수한 중국계 아니고 황도 유학의 이념이죠.
네.
그 황도라는 것은 천황제 유교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본 만주 중국을 연결하는 영구평화랍니다. 이들도 영구평화라고 얘기하네요.
네.
내보다 불구평화의 정신적 연결을 맞이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나이 들고 지위가 높아지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름 빌려달라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네. 본의 아니게 여러 직함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네. 그 뭐 친일단체 간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것만으로 악질이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라든지
네.
그다음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졌던 친일 밤주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때도 단체 간부로서만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특수한 몇몇 단체들은 워낙 그 단체 자체가 악질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 간부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네.
단체 소속 간부일 경우에 당년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앞서서 말했지만 유도연합회 간부라고 하지만 그 행위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도 최대한 친일파에서 빼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명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악질이에요. 예, 보면 뭐냐면 간부로서는 상임 참사, 상임 이사라고 해서 핵심이잖아요.
네.
그게 대표이사에 준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행위도 아주 뭐 심각했어요.
어떻게요?
예. 그 39년도 8월 달에 이제 각 종교 단체들이 대표들이 모입니다. 요즘 치면 뭐 시국 종교 뭐 원로 간담회라고 할까?
네, 네.
대표자 간담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 목적 뭐예요? 전쟁 때잖아요. 초비상시국에 직면해서 종교계의 총동원을 언언하기 위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예. 시국 간담회 그때 열린 게 시국 간담회 참 시국 간담회란 말이 일제시대 때 나온 거예요. 이때 뭐냐면 이 이명세는 조선유림연합회 대표로 창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조선유도연합회와 좀 달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선유림연합회와 조선유도연합회가 뭐가 다른 겁니까?
예, 예, 조선유린연합회는 그보다 좀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예, 예, 이것은 뭐 1936년 10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네. 이 1937년 8월 달에 되면서, 왜냐하면 1937년 7월 7일 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되니까 8월 달에 비상식에 대응하면서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은 머리가 빠개질 텐데, 유교 용어가. 그것도 아주 더럽게 아름다운 용어가 아니라 지저분한 한문으로 되었어요. 천명황도 존정국시 보합대화 혁고국본 후원황군 앙양국이 어디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네.
이 5대 강령이에요. 네. 천명황도는 황도를 높이 네. 밝히고,
밝히고
우리가 이게 우리의 뜻을 천명하는 바에 달때 그 천명에 네, 네. 황도를 밝히다 유도가 아니죠.
네.
그다음에 존정 국시는 국시 아시죠?
네.
대한민국 국시 할 때.
네네.
국시를 높여서 정하고.
네.
바르게 정하고. 그 다음에 보합 대화. 대화라는 것은 일본 야마도 정신 아시죠?
아, 야마도 정신.
예, 그거예요.
네, 일본 혼.
예,
네.
대화 정신을 보합, 보호하고 온전하게 하며.
네.
혁고 국본하되, 나라의 근본을 쇄신해서 공고히 하고.
네.
네, 하기 말이 어렵죠.
그러게요.
근데 이런 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지막 말은 쉬워요.
후원
황군은 뭡니까?
황군을 일본군을 후원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앙양 국위는
국위를 앙양한다.
국위 성장한다.
국위를 선양한다.
네, 그러니까 앞에 말은 어려운데 답은 구라예요.
그 황군을 후원해서 나라를 높인다. 국위를 높인다는 것은 침략 행위를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괜히 유교적 용어 썼지만 다 엉터리고 이렇게 해서 했던 단체예요. 예.
예, 어찌됐건 근데 아무튼 유림 대표이니까 글도 쓰고 그러면 강연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일단 뭐 그 이제 많지만
예.
1942년 5월달에 이제 유도 창간호가 발간돼요.
예.
아까 조선 유도 연합회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여기에 뭐냐면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제목이 뭐냐면 동화 권용 공룡권과
네.
유교의 역할. 아니, 이거 데뷔 글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동아 공룡권에서 유교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면서 이때가 41년도 12월 달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동했는데 그다음에 이 싱가파 함락 일지희라는 한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일본이 함락했을 때
네, 네.
뭐냐면 이것을 뭐냐면 그 함락일날 기쁜 뜻을 알리는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한문으로 원문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손병희 선생님께서 아주 낭낭하게 한시절 한번 그죠.
자, 싱가파 즉 싱가포르를 네. 함락했던
예. 동아시아 십자로 예. 싱가포르죠.
자, 미국 여국 선멸이
영국이죠?
예. 아 영국요. 예. 미국 영국 선멸이 눈앞에 있으면
천황
천황군대 해공권을 제패했기 때문이지 여러 섬들 앞다투어 투항하는데. 최후까지 싱가포르 굳게 저항했지. 도시에 들어가 공이 이루어진 첫날 성에 가득 찬 사람들 대화 즉 야마토의 하늘 예, 예. 느끼네. 공영 건설은 지금부터 시작이니 동아시아 사람들과 하나의 권역 만드세.
예, 이게 42년도 작품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이명시 이 싱가포르 함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교통의 요지잖아요. 고무 석유 같은 것을
아 그랬군요.
동아시아 십자로라고 예, 예, 예. 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일본이 이제 뭐냐면 고무나 석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재.
네.
그래서 싱가포르 함락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어릴 때 그 우리 찐뽕공 아세요?
작은 예.
일본말로 찐뽕이라고 그랬죠. 예, 예. 아주 탄력이 좋은.
네네네.
고무 찰고무 같은 거죠.
야
가볍고.
네.
그걸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싱가포르 함락일날.
네.
우리 아버지도 받으셨고.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싱가포르 함락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을 그 전해에, 41년도 12월 달에 진주만을 공습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42년도에 싱가포르까지 점령하니까, 함락시키니까 승승장구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에 잽싸게 하셔서, 뭐냐면, 이렇게 고무공까지 줄 정도라면 뭐죠? 모두 다 찬양 고무해야 되겠죠? 고무공을 주니까 찬양 고무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뭐냐면 다투서 문인들이 글을 씁니다. 이때 유림에서도 질세라 이명세가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네. 참나. 자, 그러면은 그때 1942년 같은 해 사실 일본이 가장 승승장구하고 뭐 그랬을 텐데
예.
경학원의 유학 연구소 강사를 맡았다고 하는데 그 경학원이 뭔지 좀 설명을.
예, 경학원 하면 예. 이제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학원. 네.
이제 조선 유교 국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을 통치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조선인들의 익숙한 것일까가 중요해요. 유교가 제일 익숙하잖아요.
네.
유교에서도 충효가 제일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한편 제일 또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충효가 뭐냐, 일본에 대한 충효로 가야 되는데 조선 왕조라에 대한 충효가 강하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뭐냐면 구한말에 일제에 저항하던 반일 유학자들이 무척 많았잖아요. 우리가 네. 항일 유림들.
네.
어병 활동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친일 유림들을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조선 유교의 상징적인 학교는 어디죠?
성균관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네. 성균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그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대학 중세 때부터 있었던 대학 아닙니까?
세상에. 네.
예, 바로 이걸 하고 바로 1911년에 경학원을 새로 설립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균관을 없애고 대체한 것이 바로 경학원이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조선에 있었던 정통 유교가 아니죠.
네.
식민지 지배 도구로서의 유교적 기관으로서 경학원을 만드는데
네.
명색은 뭐냐면 이거죠. 뭐 경학을 강구하고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묘의 제사 공자 등의 제사 지내며 그다음에 풍속을 교화한다 이런 식의 명분이에요.
네.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겠죠.
네.
그걸 성균관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풍이 아니라 전라하던 유학의 정신들을 이용해서
네.
일제로 충원을 바꾸어야 된다. 충성의 대상을.
야.
그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핵심 기구로서 경학원을 해서 뭐냐 친일 유림을 양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즉 경학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친일 유림 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그다음에 이 경학원을 활용해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교화와 선전의 도구로 삼자 하는 것이죠.
네.
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나게 투자해요.
어떻게
뭐냐면
예.
일본 천 이른바 천황
네.
2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25만 원. 그 큰 돈이군요.
25억 원이지만 그 체감은 그게 훨씬
예,
높죠.
예, 예. 예.
그다음에 기존의 성균관 재산 있잖아요.
네.
건물이라든지 그죠? 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수입들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자. 그다음에 총독부 예산까지 있어요.
네.
총독부 예산 6천여 원이니까 뭐냐면 한 6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 한 1억 한 3, 4천 돼요. 합치면 상당하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막강하게 예상하는데 이 뭐냐면 경학원을 누가 감독 관할 하냐면 조선 총독이 직접 관할 감독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기구야. 쉽게 말하면.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되어가지고 1911년에 만든 다음에 1913년도에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제 조선 유학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이걸 통폐합시켜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모두 다 경학원을 중축을 해서 경학원을 종갓집을 해라. 왜 지방에 소원도 있고 이런 게 향구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 경학원을 중심해서 그 총본부를 만들면서 이른바 명실상부한 조선 친일 유학의 총본부로 나선 게 경학원입니다. 이러면서도 이런 거 외에도 많이 만들어요. 외곽 단체들을. 단체 이름만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인도 공의소, 그 사람 인자 길도 자.
네네.
예, 공의는 공통된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인도 공의소 또는 유도 대동회들 이런 것들이 다 20년대부터 더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경학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렇구나. 아니 그 사실은 네. 뭐 일본이 유교를 에도 시대 때 유교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네.
특히 오사카의 상인들도 유도 유교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네.
거기에 이제 상품을 만드는 거나 장사를 하는 데서도 쉽게 얘기하면 도덕과 혼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현대 일본에 있어서 그 일본 제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크나큰 역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유교가 일본의 정신세계에 준 영향도 그렇게 큰데 그런 것을 모두 한국 사관, 한국 그런 그 신도 이런 거에서 그 유교의 그 면면이 내려온 전통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랬던 거네요. 예?
그렇죠. 그들은 예, 유교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예.
유교가 가장 활용이 쉬운 거죠. 박정희 같은 게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또 반공을 얘기하면 제일 잘 먹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 불교의 총본산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친일 유교 총본산이 된 거군요.
그렇죠. 충의와 제리가 없어지겠죠. 이젠 충의가 아니라 반역과 변절 역사로서의 경화군과 유림의 역사 시작되는데 네. 이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우뚝 빛나는 존재가 누구다? 이명세라는 거죠.
이명세.
네. 그 뭐 보면 일단 뭐냐면 이 제국의 나팔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경화군 강사를 역할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화군 강사이자 유도 연합회 간부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942년도에는 6월 달에 조선 유도 연합회 주최하는 지방 순회 강연 연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강원대 파견돼서 이른바 국채 명징 아시죠? 천황제 국가에서 충성을 다하는 황국 시민이 되자 이게 국채 명징이에요.
네.
그다음에 직면제 실시의 취지 등이 우리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연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10월 달에는 1940년 10월 달에는 함경남도 홍원군 유도회 지방 유도회죠. 다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겠죠.
네. 총회 및 읍면 유도회 지부 결성에 참석해 가지고. 시국화, 유림의 책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제를 강의하면서 하는 전국적 단위의 강사였어요.
그 손녀인 이인호, 네, 케이시 사상이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단체가 갖고는 말도 안 되는 강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면 이 할아버지의 행적을 보다가 이 이인호 씨 이렇게 사실은 아무 데나 가서 마구 떠드는 걸 보면 야, 이거 피니라고 얘기하면 참이 안 됩니다만은 어쩜 저렇게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버려요.
네.
하여튼간에 근데 또 보면 이제 이 유도에다 또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이렇게 강연 다니는 그 와중에도
네.
이 1942년 10월호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서 올라왔죠. 올라와 가지고 10월호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명제 실시에 대해서 이제 예고가 되었어요. 이때 네. 실제 실시는 44년도지만 예고를 한 거죠.
네.
이거 뭐야? 축하를 해야 되겠죠. 예, 직명제 실시를 결정한 것을 축하하는 한시가 있어요. 그 제목 자체도 아주 원색적이에요. 축 직명제 실시예요.
아주 그냥 그래도 꼬레 예. 아이씨 이렇게 하여튼 예. 유학자라고 한시를 곧 죽어도 한시를 썼어요.
예, 예 근데 뭐 내용은 시원찮아요. 제가 이거 제가 백악생 중남하니 위국 당사 사적경이라 무감 오제 익유순이니 천감절란 반승평이다 했는데 뭐 들으신 분 보다 짜증나시겠죠? 제가 그냥 해석해 볼게요. 한문 별로 이 한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못 쓰는 한문이에요.
네.
한시로서. 제가 한시를 못 쓰지만 이런 정도면 완전히 뭐냐, 재질이에요, 수준은. 그러니까 입에 발린 시죠? 네.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백악생 중남 하니까 집안에서 아들 난 것 중한 일임을 더욱 알고 자, 집에서 아들 난 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예, 중한임을 더욱 알고라고 했어요. 조금 문법적, 문학적 분석을 제가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나 악취냐 설명해야 되니까.
네.
집에서 아들 가면 경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 배각이라는 것은 곱빼기로 느꼈다는 얘기예요.
네.
뭐죠? 전쟁터에 보낼 아이들을 낳았다는 데서 그 기쁨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한자 제가 배각할 때 곱빼기 배자에다 깨칠 각자에, 느낄 각자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백악생 중남이란 말은 바로 아들 낭시 중한 게 아니라 곱백으로 중하다, 따따블 중하다 하면서
네.
천황에게 드디어 갖다 바칠 수가 있게 됐다는 네.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 시에서 나온 중남이란 말은 그, 뭐죠, 백낙천이라고 당나라 때 시인이 있죠.
네.
백거이라고 많이 알려졌어요.
네, 네.
이게 장한가란 시가 있어요.
아, 네.
장편 시죠.
네.
여기에 보면 양기비가 태어나서 아주 그냥 총애를 받잖아요. 이때부터 뭐냐면 부중생남 중생녀다 하는 말이 돌았다는 기질이 있어요.
네.
백낙철의 식기절에.
네.
이때부터 뭐냐면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딸을 낳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이런 말인데 이걸 잠깐 돌려서 쓴 거죠. 오려.
네.
그래서 아들이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쓴 거예요. 이국 당사 사적경이요. 당연히 나라의 일을 당해가지고는 그죠? 당사 사적경 마땅히 생각한다. 적과 싸우다 죽는 것은 가볍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우리들은 후회가 없나니 하루빨리 전란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평화를 얘기했다서 이게 평화주의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건 전 단계가 먼저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고 거기서 마땅히 죽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예,
이제 조선의 아들들의 의무는 뭐죠? 부모들의 의무는 아들을 낳아서 전쟁에 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죽음을 가볍게 여기도록 네. 죽었어 죽으라는 거예요. 네.
죽으면은 영광스럽게 야스쿠니 네. 봉헌되니까 아까워하지
예.
말아라.
예, 이게 무슨 유도를 지키기 위한 겁니까? 이런 유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예, 예. 한편 1942년에는 조선을 떠나는 총독 미나미지로 그리고 2인자인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
예, 예.
치적을 찬양하는 한시도
예,
썼나요?
예, 두 편이 있는데 예. 예, 그중에서 하나만 해볼게요. 예. 그 미나미 총독이 이제 귀조라 그래요. 조정으로 돌아간다. 귀일이를 예. 귀조라 불러요. 그들은
예. 예.
천황이 있는 조정으로 간다고 해서 충룡과 금금으로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고 허다한 시종 조치로 심신이 소모되셨네. 마음과 몸이 소모되셨네.
예.
모든 일 알아서 아름답게 온전히 하기 어려우나 도리어 남은 공을, 그러니까 공을 잃고도 남은 공을 다른 얘기에 양보하시네 하면서 시 제목도 미나미 총독께 올림이에요.
무슨 탕가놀이
한테 이렇게 안 써주면 혼나죠.
예, 탕가놀이가 네. 어디로 떠날 때 송덕비 세우는 억지로 예. 송덕비 세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이건 어떠니까 이게 시를 조금 더 해설해 줄게요.
네.
미나미 총독의 남차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별명이 조선의 히틀러예요. 동양의 히틀러예요.
와.
바로 우리가 하는 한국신민화정책, 내선일체, 그 다음에 군사교육, 한국신민서사, 가장 악랄한 시기에 있었던 가장 악랄한 정책을 했던 현역 육군 대장입니다.
제국주의자로서, 제국주의 군인으로서 네. 가장 임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래서 뭐냐, 충룡이란 말을 쓴 게, 충룡과 금금. 충룡이란 말은 뭐 왜 썼냐 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참, 이런 것까지 제가 해설해야 되는 것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악질인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냥 들으면 그냥 잘 안 느껴져요.
네.
충룡이란 말은 미나미가 육군 대장 군인이기 때문에
네.
충성스럽고 용감스럽다 군인으로서. 금검으로 이렇게 우리 백성도 했죠. 금검이란 말은 뭐냐면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내핍생활을 강조했잖아요.
네.
몸 빼입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시 총동원에서 물자 제작했죠.
네.
하고 반 조졌잖아요. 이거를 근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 인도하시고 뭐죠? 한국 시민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허단 시정 조치로 심신이 소모되셨네. 얘기했는데, 이 미나미는 뭐냐면, 허단 시정 조치란 게 바로 인과 국채 명징이나 인고 단련, 뭐, 그 다음에 내선 일체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 다음 뭐죠?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바꾸면서 아주 완전한 한 전시 총동원 체제로 나오면서 수많은 총동원 시책을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사 반잡은 거죠. 이거를 허다한 시정 조치로 심신이 소모되셨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떠나시는데 모든 일을 알아서 아름답게 온전히 하기 어려우나 완벽하게 모든 일을 끝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께서는 뭐냐? 미나미는 중간에 돌아간 거잖아요. 도리어 남은 공을 다리게 합니다. 돌아간 것을 뭐냐? 후임 총독을 위해서 공을 돌리면서 가는 겸손한
일거리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런 예.
미나미 총독이 오는데 이거 말고도 또 이 이명세가 또 쓴 게 있어요.
뭡니까?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있죠.
아, 예, 예.
뭐, 나이 드신 분은 유명해요. 일제 때 네. 살아본 분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하면 다 압니다. 바로 이거 일본 해군 연합함대 사령관이잖아요.
그럼요. 전쟁 영화의 팬들도 보면은 예.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바로 진주만 예. 폭격을 공습을 총책임자고.
예. 예. 물론 내심으로는 반대했지만.
네, 내심으로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친다 우리는.
네, 네. 총책 야마모토 이소로쿠.
예.
아, 그 암호 감청에 성공한 예. 미군의 그런 그렇죠. 공군의 육군 항공대의 그런 그 공격을 받아서 육군 그렇죠. 항공대인지 해군인지 모르지만 비행기 공격을 받아서 태평양 상공에서 예. 격추당했죠.
예, 그래서 죽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 야마모토 이소로쿠에 대한 장례식이 대단히 커져요.
네, 네.
굉장히 커지면서 뭐냐면 이제 일본말 조선인들, 문인들, 예술가들이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다음에 시로도 썼어요.
야스쿠니 신사의 박물관 가면은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피 묻은 군복이 예.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1943년 8월과 9월에 경기도 각군 유도연합회에서 개최한 강연에 강사로 선발되어 경기도 여주, 김포, 광주군 등지에서 강연했고 12월에는 전라북도 유도연합회가 주최한 강연의 강사로서 전라북도 고창, 정읍, 부안, 김제 등지에서 강연했고 어떤 내용들이었나 이때는?
예, 그러니까 알겠죠. 제국의 나팔수였다는 게.
네.
예, 보면 뭐 뻔하죠. 결전하의 유림. 이라는 겁니다. 결전의 유림으로서 국채 관념을 명징하게 한다. 즉 천황이 이끄는 나라이고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황도유학을 지는 것, 천황폐하에 충성하는 유교적 신념을 굳히고 시국 인식 철저. 지금 전, 대동화 성전식이니까 시국 철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기반으로서 한국 시민의 자질을 연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력의 증강에 공헌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웃기는 것이 이때 경기도에서 했던 게 있잖아요.
네.
43년도 8월 달 때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그때 뭐냐면 돌아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뭔데요?
문별하고 있잖아요. 그 사당에.
네.
제사 지낸 그릇들 있잖아요. 이 제기들을 국방 헌납하는 거예요. 제기들을 긁어가지고. 이게 유도라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다시 말해,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유교에서, 그건 굉장히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선현들의 제사 지내는 각종 제기들은 뭡니까? 국방 헌납하는 이런 행사예요. 이런 행사에 그것을 갖다 바치게 하고 자기를 먼저 행사 끝나면 강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것이죠.
사실은 1942년 되기 전까지가 일본의 전성기였고, 침략전쟁으로서, 네. 네. 42년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짐으로서 네. 점점 이제 그 태평양 전선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네.
그 43년 요때 8월 9월에 각 군 유도연합회에서 강연하고 뭐 이래서 그 전력 증강에 공헌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젠 일제가 점점 밀리는 거를 그 그렇죠. 느끼고 식민지 조선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끌어서 가져가야 네. 되겠다라는 네. 절박함도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철저히 복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뭐죠? 무슨 뭐 유교를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하여.
예. 네. 그래서인지 44년도에 네. 경학원 사성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랬는데 네. 이 사성은 뭡니까? 대사성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뭐 그 비슷한 거죠. 예. 아우, 감 좋으시에요.
예?
조선시대 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경학원에서 강사에서 사성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사성이라고 한 게 가지고 뭐 그냥 단순한 감탄이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경학원 사성은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는 두 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역할이 뭐냐. 한 명은 잡지, 경학원 잡지를 만들어요.
네.
경학원이라는 기관직에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경학원 사성들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경학원 강사들이 지방순회 강연하잖아요.
네.
이명시도 그걸 했었잖아요.
네.
이 강사들이 시치라 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가요.
네.
가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전국의 유교 지식인들의 동향을 보고하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 또 자기들이 강연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유림들을 친이라 하는 것이죠.
네.
하고 그다음 감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이 이명시 때는 뭐냐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뭐냐면 지방에 보낼 일이 더 많잖아요. 감독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네. 사성이 30년대는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 명이 늘어요.
그렇구나.
바로 이런 시기에 바로 이명시는 사성을 활동한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되는 시기에 또 충성도 해야 되겠죠.
네.
1944년 그 유도 4호로하고 11월호에 일본의 전승을 기원하고 상무 정신을 고취하는 데서 한다는 데서 정기가의 해설이라는 걸 실었어요.
정기가의 해설.
예. 그 정기란 발을 정자죠.
아. 정기 우리 뭐 북한산의 정기 뭐 이런 식의
네, 그렇죠.
그 정기인데.
아니죠. 북한의 정기는 그 정수할 때 정자고.
아, 그렇군요.
이거는 그 원래 송나라 때 충신이 있어요.
네.
문천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송나라 때 문천상인데 이 원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몽고.
아, 예, 예.
쳐들어왔을 때 양반이 끝까지 항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뭐 이 포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됐을 때 뭐냐면 몽고의 그 승상이 너 항복하고 우리를 뭐 하도 이제 제주가 뛰어나고 하니까 항복하고 우리를 우리 원나라를 섬기면 모든 것을 사해주고 이제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천상이 그때 쓴 시가 있어요.
네.
그 시가 바로 정기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이유 정기하니 하면서 하늘과 땅에 바른 기운이 있으냐 하는 게 유명한 절의의 시예요.
네.
그런데 이 이명선은 그 절의의 시를 어디다 붙입니까? 일본에다 붙인 거죠. 네, 이게 완전히 썩어도 완전 썩고 사기꾼이에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 이명세는 친일 인명사전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정식으로 규정됐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관왕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민간이나 국가, 학계, 몽땅해서 네. 이제 반민인데 일단 뭐 국가로부터 이 반민족 행위자 결정 사유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1939년 조선유도연합회 상임 참사, 1941년 상임 이사, 1944년 경학원 사성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를 찬양하는 글을 지었으며
네.
일제의 고위 관료를 칭송하고
네.
징병제 실질을 찬양하는 시문을 짓는 등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하였기 때문에 반민법 2조 17호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화려하군요.
예, 그 친일 반민 쉽게 말하면 위안용하고 같은 거예요.
너 진짜 나쁜 놈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네요.
예, 국가가 했고 이건 국회에서도 통과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다.
그렇군요. 예. 자, 그 물론 대강은 이해됩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렇게 유림을 예. 애써서 그 친일화시킨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예, 잘 알다시피 그 총독부는 이 강제 병합하면서 유교 우대를 하겠다고 해서 유교를 우대화한다. 네. 아예 사라져야 될 중세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네. 일본이 오히려 유교를 더 권장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 침략가서 유교가 모든 규범의 근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이 450년에서 500년 가까이 네. 조선 민족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장악한 것이 그것이 효과적이게 새로운 것을 줄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유교를 매개로 해서 통치하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지역의 실력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유림들이잖아요. 이들을 회유하려면 유교를 높여야만 이들이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아. 세 번째로는 항일 유림을 제거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는 유교가 효용성은 높은데 유림들이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한편 어병들을 그, 이른바 토벌하면서, 예, 그 다음에 뭐냐, 통감부 시대부터 이미 대동학회란 걸 만들어요. 대동학회. 예, 대동학회. 나중에 공작위로 만들어 바꾸는데 이게 바로 이또 히로부미가 후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뭐죠? 친일 유림의 근거지를 조직을 만든 겁니다. 대동학회. 대동학 공력권 느낌 들죠?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강제 병합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뭡니까? 어떤 교육이냐? 유교적 간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충군 애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충군이 그대로 있어요. 왜? 일본은 천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군이 되는 거야. 애국은 대일본 제국.
왕에게 충성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왕에게 충성해라.
네, 그래서 이제 나라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냐면 충군 애국을 노골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뭐냐 교육 취거를 조선에게도 강요하는 거죠. 일본 네. 천황이 만들었다는 교육 취거 있잖아요. 이걸 조선의 식민지 교육에도 넣습니다. 이게 흉요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교육 취거가 이걸 본든 게 국민교육 권장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유림들한테 돈을 나눠줘요. 병합 이후에. 전국의 유생 12,115명에게 상치 은사금 나이 먹었다고 주는 보너스예요. 상치는 요즘은 지금 경로 은사금에서 돈을 뿌립니다. 근데 1엔씩 뿌렸어요. 1엔씩 만 원씩. 그래서 네. 예. 그다음에 뭐죠? 고위직들에게는 합병합 이른바 병합기념 은사금에서 이제 그 자기 수여와 함께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다음 또 뭐냐? 조선시대 때 효자나 절부 그죠? 절개가 있던 아내. 그러게 정려문 같은 거나 포상 같은 거 했잖아요. 이걸 네. 조선 총독가 그대로 합니다. 아.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 주로 당근을 이렇게 주면서 그렇죠. 회유를 하는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예. 뜻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순국하거나 항일 의병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선 500년사를 그래도 네. 유지시켜줬던 것은
그렇죠. 썩어도 준치지. 예. 썩어도 준치.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 뿌리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경학원을 이제 성균관과 한교를 재편해야 되겠다 해서 경학원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경학원을 만들어서 뭐냐면 경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교육과 교화의 중심으로 삼고서 그 다음에 뭐냐 대신 뭐냐 아까 전국 그 조선유도연합회 같은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일본 천황의 충량한 시민으로 만들고자 유교 본래의 인의 충요 사상들을 그대로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네. 이 속에서 경학이나 유도연합회를 통해서 정통 유림은 제도 바깥으로 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부패 유림이나 사이비 유림들, 유학자도 아닌 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유교 정치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황도 유학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됩니다.
그래서 유학. 그렇군요. 그래서 유학, 조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제대로 존먹기 위해서 예. 이렇게 유학을 변질시키고 사이비 유학자 그리고 지조 없는 전혀 유교스럽지 않은 지조 없는 그런 떨거지들을 예. 키웠군요. 거기에 그 이명세가 선봉했었고요. 그 이명세는 당연히 제대로 된 나라였으면 단죄받아야 됐는데 단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방 후에 그 이승만 독재에 빌붙었다고 돼 있죠?
예, 뭐 해방 후에 그 행적들 잠 좀 네.
제가 한번 읽어보시죠.
왜 임명사제 네. 나온 거를.
해방 직후 1945년 10월 조선사회교육협회.
자, 잠깐만요. 조선사회교육협회라고 할 때 일제시대 때 그나마 대도 알아 사회사업했다는 거예요. 아. 그 경력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설될 때 부이사장을 맡았고 46년 10월 성균관대학교 강사와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교 상임이사를 맡았고
경호원이 없어지니까 다시 성균관이 부활됐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46년 10월달 그걸 그대로 먹었다니 말이 됩니까?
네. 심사... 김창수 선생이 가만히 계셨나요? 참.
아, 이제 너무... 예, 그 다음 하십시오.
뭐. 54년 4월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57년 10월에 물러났다가 60년 11월부터 62년 6월까지 다시 이사장.
54... 예, 여기서, 예, 잠깐만요. 네? 54년에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취임했다가 57년 물러나잖아요.
네.
이때 말에 이제 김창수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린 김창숙 선생이
예, 쫓아낸 게 7일.
쫓아냈는데.
예. 그런데?
다시 복귀했군요.
예.
사학 부패사단. 부패사학 김문기가 상지대학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랑 비슷하군요.
네, 예.
자, 54년 6월 대한유도회 총본부 부위원장을 맡았고 55년에는 재단법인 동덕여학원과 재단법인 영우학원 이사를 맡았고
예.
1960년 성균관장에 올라 62년까지 재임했고 63년에 유학연구회 고문과 타이완 아주시단 명예사장을 맡았고
그러니까 대만의 아시아시단 이런 뜻이죠?
예, 아시아시단. 65년에는 한성문우사 사장을 맡았고 72년 7월 28일 날 사망하고
예, 아주 명대로 다 살다 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예,
부귀영화를 누렸네요.
예, 해방 이후에 당연히 사람은 왜냐하면 친일 유림에서 경학원에 사승까지 했고
네.
조선유도연합회 핵심 아닙니까?
네.
상임 참석까지 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완전히 그 감옥에 가야 될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 개판이었으니까 친일자제 청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다른 분야 갖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46년도 10월 달에 성균관대학교 강사하고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교 상임이사가 가능하냐. 미군정합니다.
친일경찰이 그대로 경찰로 남은 거랑
그렇죠.
똑같은 얘기네요.
예, 예. 네. 바로 미군정해서 미군은 그대로 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상임이사에서 이사장까지 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 조동신 사람 자꾸 나와요. 아까 조선사회교육협회 있지요.
예, 조선사회교육협회 이사장 조동식.
예. 네. 네, 그다음에 동덕여학원에 이사도 하잖아요.
동덕여학원이라면 동덕여대의 그 동덕입니까?
예, 동덕여고보하고.
네.
예. 바로 이 조동식이에요. 오너가. 조동식도 친일이죠.
그렇군요.
예, 일제 때부터 파트너예요.
네.
나중에. 예,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때 심삼 김창수 선생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신 거죠.
심삼 김창수. 네.
예, 심상 김창수 선생 잘 알다시피 그 영남의 그 사림의 그 절이 사림의 유명한 집안 아니에요.
네.
예,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성균관이 이룰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간제 전후하면 문화일 거예요. 뭐 심상 김창수 선생님이.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유림의 친일 유생들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 만든 게 유도회예요. 예. 그래서 유도회를 원래 이분이 사실 성균관대학교에서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으로 취임했죠. 근데 했어요. 근데 뭐죠? 김창수 선생님 뭡니까? 계속 이승만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일제시대 때 저항하다가 안진뱅 고문으로 안진뱅이까지 된 네. 지금까지
호가 병공이잖아요.
그러면 네. 네, 사이비에 대해서는
네. 네. 특히 뭐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승만이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김창수 선생님이 비판했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이승만이 참 잔인한 인간이에요. 그 효창 공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에 뭐냐면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백범 선생 묘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또 없애려고 했잖아요.
네.
이럴 때 뭐냐면 김창수 선생이 그 병든 몸으로 막 드러눕다시피 해서 간지 맞고 그랬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뭡니까? 이승만은 이승만 정권 때는 거의 뭐냐면 독립유공자 표창이 없었어요. 서훈이. 왜? 있다면 자기하고 또 한 명이에요. 부통령. 이시영.
예.
자기하고 이시영.
이시영. 네.
나머지 아무도 안 줘. 왜? 정적이잖아.
아.
아, 짠 사람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됐는데, 이승만이가 보니까 김창숙이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승만과 이명세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1957년 이승만이 이제 비유하는데 재단파. 그러니까 이게 막 성균관대학교 재단 붕괴라고 이제 학교 재산을 보면 재단 붕괴예요.
네.
그러니까 내막은 그게 아니죠.
네.
친일 유림과 항일 유림의 대결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때 친일 유림이 재단파예요.
네.
이 재단파가 뭐냐 폭력으로 김창수를 몰아내는 겁니다. 김창수 선생은.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 이들이 강제로 선관 유도해야 하고 선관대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 공권력의 비호를 받았거죠. 국가 권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즉 이승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 분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유도회 및 지방 향교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이걸 바로 이들을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개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김창숙 같은 정통파들이 어떻게 해요? 차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걸 퇴장해 버립니다.
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알죠? 원래 집회 난장판 만들면 경찰이 보여주면서 깡패들이 그 회의 진행해서 정리해서 말아먹는 거.
맞습니다.
그 방식으로 경찰의 도움으로 회를, 이른바 재단파가 회를 강행한 거예요. 강행해가지고 유대를 장악합니다. 사실에서 그게 뭐냐, 폭력적으로, 강권적으로 뭐냐, 김창수 몰아내고 이들이 장악했는데, 이때 뭐죠? 이, 바로 이 유대에 들어온 인물들이 골 때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예, 했지만, 바로 황해도 일제시대 때 황해도 송화경찰서장 지내고,
네.
이승만 정권에서 서울시경국장, 치안국장을 했던 친일파 윤우경 같은 이런 인간들. 한마디로 하면 네. 자유당의 정치 브로커들 있죠.
네, 네.
이 하이에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또 지난번에 했지만 가장 큰 코미디는 유도회 총재가 이승만이, 그 다음에 고문이, 최고 고문이 이봉이었다.
둘 다 기독교 신자인데.
예, 그러니까 일제 때는 천황 밑에 공자 대신 천황 밑에 유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기독교 신자 밑에 유도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해방의 유도 승륜관의 본질이에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 유도회나 승륜관은 뭐죠? 한마디 하면 자유당의 외곽 단체고 지방에 있는 이른바 고루한 유교 사람들을 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됐군요.
예. 네. 이렇게 됐는데 먼저 또 꿈을 이제 또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재단법인 승륜관 이사장 누가 먹어요? 이명세가 먹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또 희대의 친일파, 만주 친일파, 그, 이선근인.
아니, 대표적인 박정, 친일학자였던 예. 리선근이 예. 바로 승륜관대학교 총장이
총장이 됩니다.
예. 결국은 친일에서 독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케이스. 그리고 예. 그 손녀는 조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유학의 세를 늘려가기 위해 일제 통치 체제에서 타협하시면서 사신 거고 그런 식으로 친일을 단죄하면 일제시대 중산층은 다 친일파다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앞장 서기는커녕 예, 그거에 반대 행위를 했었던 뭐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물귀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다 친일파다 하면서 예. 중산층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 또 친일파 총산 주장이 소련의 지령 때문이다라는 색깔론 이런 걸로 지성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일의 DNA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명세, 그 이인호 할아버지와 손녀딸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 걸쳐서 나눈 거군요. 그죠?
예.
예. 다음 주는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너무 막상막한데 좀 시의성을 좀 살려보려고 하다가 미리 조정하지 않고 제가 예, 좀 하려면 다들 기대하십시오. 예.
네. 그러면
여덟 명 자료는 다 뽑아놨는데. 제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